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네, 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는 군대의 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하세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세 옛 성도들과 같이 검고를 손에 들고서 여호와 찬양하세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시온성에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리라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저희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귀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예배 성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인생의 본연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존재의 목적을 다 감당하는 제 예배 성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주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진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결실되어지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승리하셨습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인생의 세 가지 성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로 가는 사람이 딱 1절부터 등장하는데 이 고넬료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하는데 그때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택한 민족, 선택된 민족,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우고 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에게, 이방인까지 포함된 그런 그 복음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제 전하죠.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10장에 넘어오면 유대인의 복음의 시대에서 이방인의 복음의 시대로 확장되어지고 어떤 터닝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그 스타트가 10장입니다. 그 사도행전 10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의 시대가 복음의 이방인 시대가 열리는 그런 스타트가 출발점이 이 10장이에요. 그런데 거기 첫 번째 타자로 등장하는 인물이 고넬료로 하는 이방인입니다. 가이사라에 있는 이달리아 대에 백부장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10장이 시작되는데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이달리아 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 직접 파송되어진 로마 사람으로 이루어진 부대라는 겁니다. 로마 사람으로서 이루어진 부대가 부대의 지휘관입니다. 거기에 백인 부대가 다섯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 고넬료가 지휘하는 이 부대만 로마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네 개의 백인 부대는 전부 원주민, 식민지에서 징발된, 모집된 식민지 원주민들로 이루어진 부대입니다. 로마에서 황제 직속으로 파송되어진 부대는 이 부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대는 가이사라는 그 당시 행정수도였었습니다. 수도 경비를 맡고 있는 5인 백인 부대 가운데 핵심적인 로마 군으로만 이루어진 이 부대의 지휘관은 황제의 신임을 받는 지휘관이요. 가장 그래서 행정수도의 총독을 치한 그 총독을 보호하고 그 행정수도를 경비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삶을 간단하게 소개되는데 짤막하게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더니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2절 말씀 안에 고넬료가 고넬료로 가는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세 가지 성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영역에서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가정생활 성공하셔야 되고 사회생활 성공하셔야 되고 신앙생활 성공하셔야 되는데 가정생활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사회생활, 사업 문제, 직장 문제가 안 되면 과연 행복하겠어요? 사회생활은 잘 돼,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좋은 직장 다니는데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요새 전직 대통령한테 벌금 내라고 수천억 벌금 내라고 해서 난리인데 그래서 그분이 한때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했죠. 예, 성공했죠. 그리고 기업들한테 뭐 어느 사람은 9,500억을 뜯어냈느니 뭐 1조를 뜯어냈느니 그런 소리 했는데 수천억을 뜯어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겁니다. 한때는. 그러나 요새 그분을 보면 그 가족도 맨날 검찰한테 불려가고 잘못하면 감옥 가게 생겼는데 자기 자녀들, 자기 친척들, 처남 뭐 이 감옥 가게 생겼는데 행복하겠어요? 돈은 수천억 어디다 숨겨놨는지 모르겠어요. 한때는 대통령도 해먹었어요. 출세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행복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 과연 행복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행복한 성공이 있고 불행한 성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성공하셔야 행복한 성공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두 개가 빠져버리면 불행한 성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 성공, 가정생활 성공, 사회생활 성공, 신앙생활 성공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성공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은 가정생활 성공에 대해서 먼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2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가 경건대요 온 집으로 더불어 참 괜히 온 집으로 더불어라고 요 말 하나에 이 고넬료는 황제의 신임을 받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여 고위직에 있는 지휘관으로서 사회적으로 분명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에 걸맞게 이 사람은 가정생활에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요 한마디 속에서 나타납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딱. 요 한마디에 이 사람은 가정생활 성공한 사람이에요. 온 집으로 더불어. 온 집으로 더불어. 여러분 가정생활의 성공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회사에서 태어납니까? 캐리아웃에서 태어납니까? 세탁소에서 태어납니까? 예?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사람이 가정에서 출생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장해서 부모로부터 출생이 되어지고 거기서 양육받아가지고 성장해서 나중에 결혼하면 집을 떠납니다. 다시 부모가 됩니다.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다시 부모가 되는 나이까지 성장해서 다시 부모가 된다면 또 자녀를 낳아서 또 그 자녀가 또 부모가 됩니다. 그 모태가 식물로 말하면 모짜리, 새로 말하면 둥지, 그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되어지고 성장하는 그 모태가 둥지가 가정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출발합니다. 사람이 출생합니다. 인생이 출발되어집니다. 가정은 절대 중요합니다. 가정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인생 성공 못합니다. 그 여기서 성장한 과정 속에서 인생의 기본을 배웁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는 우리 옛말이 정확한 과학적인 말입니다. 전문가들이 그럽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2살, 3살까지 되면 인격이 완성이 됩니다. 18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초등학교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유치원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두 살, 세 살에 인격이 완성이 된답니다. 인격이. 잘 철이 없고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지만 인격 자체는 그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완성되어진 인격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나의 지금 인격이 두 살, 세 살 때 완성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죽어도 우리가 결혼할 나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교육을 나도 모르게 가정에서 그런 알게 모르게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정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성장 과정에 있었던 그 가정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그 영향을 받습니다. 전부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요, 왜 이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가정생활이 중요하냐면 제가 열몇 살 때 집 나왔잖아요. 열몇 살 때 집 나올 때도 그 나이 때까지라도 가정에서 제대로 가정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가정이 워낙 그래서. 그런데다 어린 나이 가정 사회에 나와서 제일 제가 힘들었던 거는 왜 가정이 중요하냐면 내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가끔 기본이 안 된 사람들 가끔 만납니다. 기본이 안 된 사람들. 예. 그러니까 내가 기본이 안 된 상태를 세상이 사회가 이해해 주질 않습니다. 기본이 안 된 나를 사회가 인정해 주고 이해를 안 해 줍니다. 절대 이해를 안 해 줍니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었었어요. 왜 세상이 이러냐? 진짜 세상 다 틀려먹었다. 이랬어요. 왜? 나를 이해해 줄 않으니까. 나를 안 받아주고 이해해 주질 않으니까. 나의 결정적인 핸드캡은 뭐냐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였었어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인생의 기본은, 베이직은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가정은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만들어지는 장소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기만 해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얼마나 나는 나대로 블레임합니다. 주변 사람한테. 그리고 근데 주변 사람들은 주변 사람대로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 있으면 주변 사람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변 사람이요. 근데 본인은 너무너무 자기만 상처 많이 받고 자기만 힘들다고 자꾸 그따위 소리 자꾸 합니다. 예. 자기 때문에 주변 사람 힘든 건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 이 나이 먹도록 결국에는 제가 이제 인생 살아보니까 인생 성공과 실패가 어디서 갈라지는 줄 아세요? 성공과 실패가 기본에서. 그래서 배운 게 적었다? 뭐 자본이 모자랐었다? 뭐 기술이 부족했었다? 그거 다 2차적인 문제고요. 인생의 결정적인 실패와 성공은 기본에서 갈라지더라고요.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이 기본에서 안 된 거예요. 이 가정에서만이 우리 기본을 배울 수 있고 기본적인 인격과 성품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가정에서 이 고넬료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부대도 가서 자기 부대도 잘 통솔하지만 자기 가정도 관리를 잘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넬료가 자기 가정을 관리하는데 첫째, 가정에서는요 질서가 확립되어야 됩니다. 왜? 사람이 사람이 한 사람 이상 두 사람만 모이면 여긴 조직입니다. 두 사람만 되면 조직입니다. 여기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가족은 벌써 부부, 자녀까지 있습니다. 거기 조직입니다. 조직의 생명은 질서에 있습니다. 그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기업이 됐든 나라가 됐든 정치적 국가가 됐든 조직의 생명은 질서에 있습니다. 질서가 확립이 안 되면 그 조직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가정의 질서가 없으면 가정이 엉망진창 되고 교회의 질서가 없으면 엉망진창이 되고 기업의 질서가 없으면 기업이 엉망진창 됩니다. 절대 발전하고 성공하고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됐든 기업이 됐든 교회가 됐든 나라가 됐든 질서가 확신돼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 5장에 보면 부부 둘 사이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남편은 머리, 아내는 몸입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질서는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질서는 사랑과 존경의 질서요. 모범과 순종의 질서입니다. 윗사람은 의무적으로 아랫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경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 질서입니다. 그리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 부부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예. 존경하고. 자, 이 질서는 사랑과 존경의 질서고 모범과 순종의 질서입니다. 자, 이 질서가 잘 이루어져야 그 가정생활이 행복해지고 그 가정생활이 성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 가정의 질서를 잡는 데서는 아버지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아버지가 책임 가장 책임자입니다. 회장, 면장, 사장, 장자 들어가잖아. 이 가정의 장은 누구야? 가장 아버지란 말이에요. 만약에 아버지가 안 계실 경우에 그 가정의 자리가 비면 아무도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가장이 없는 건 더 가장 치명적인 상황이고 가장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이 있는데 본을 안 보이는 거예요. 가장이 본을 보이지 않으면 권위가 쓰질 않습니다. 권위가 쓰질 않으면 아랫사람들이 존경하고 순종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굉장히 존경하고 순종하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존경스럽지 않은 사람을 존경하려니까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을 순종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순종하라고 그러거든? 존경하라고 그러거든?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 위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존경받을 수 있게끔 행동을 해야 되고 언행심사에 반드시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예. 아버지는 늦게 까지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올 때까지 테려보면서 야 인마 가차 공부해 인마. 아빠는 깼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시키려면 아빠도 끄고 책을 보라는 거예요. 공부 시간 되면 같이. 예. 밤새 비디오 켜놓고서 넌 막 밤 늦게 왜 들어와 임마. 아빠는 밤새 비디오 보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돈만 벌어준다고 아버지입니까? 천만에. 돈 벌어오는 기계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책임져야 할 책임자입니다. 경제적인 책임만 지는 게 아닙니다.
가정 전체 자녀 교육과 가정을 총통솔해야 될, 가정을 경영하고 운영해야 될 운영 책임자, 경영 책임자입니다. 돈만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말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도 욕먹고 자라가지고 난 죽어도 우리 애들한테 욕 안 한다. 작심 먹고 전 욕 안 했습니다. 예, 한 번도 이 새끼 소리 안 했어요.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처음이요. 우리 집사한테 물어봐요. 우리 집사는 그러지 말 안 하니까. 한 번도 욕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한테 흠 안 잡히려고 조심했습니다, 진짜. 흠 안 잡히려고. 왜? 하도 흠이 많은 아버지를 섬겨봐가지고 나는 진짜 흠 잡히지 말아야 되겠다. 예. 근데 이게 문제가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완벽하게 하려도 흠이 있고, 예? 장단점이 있고, 예? 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 말할 것도 없죠. 흠투성이지. 워낙 가정교육 못 받았으니까 내가. 그럴 때 이 어머니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흠이 많을 때에, 실수할 때에 자녀들이 흉봅니다. 그때 어떻게 돼 있어요, 엄마들? 엄마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 니네 아버지 진짜 문제 있다. 그렇게 맞장구 치겠어요? 니네 아버지 괜히 니들 못 살게 군다. 니들 마음 많이 상했지? 얼마나 불쌍하냐? 아이고, 이 내 새끼. 이렇게 합니까? 가족이 전체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엄마는 아빠 편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빠 권위를 어떻게든지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의 질서가 안 무너지니까. 아빠를 위해서라기보다 자녀를 위해서죠. 엄마가 절대적으로 아빠 편에 쓰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들은 철저하게 목사님 편에 쓰셔야 됩니다. 어느 재직은요, 자기가 뭐 부리지 역할인데 성도 하고 평신도 하고 목사고 부리지 역할인데 그건 엄청난 교만입니다. 부리지가 아닙니다. 공식상에서 항상 목사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럼 누가 뭐 이런 일을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 일을 그린 자죠. 목사님을 충분히 변호해 놓고 와서 목사님 사실 뭐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자기가 중간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지? 목사하고 평소하고 싸움에 자기는 말리는 측면이 자기가 굉장히 위대한 것 같지. 그게 잘못된 거예요. 보통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재직은 무조건 목사님 편에 서야 돼요. 그리고 성도를 설득을 시켜야 돼요. 예, 자기가. 그렇게 나와서, 근데 이런 문제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주가 뭐, 나중에 싸움 말리 유행군처럼 이렇게 하면 절대 이거 보통 문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 불평하는 성도가 문제 아니라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하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골칫덩어리인 겁니다. 우리 구역장들, 구역교사들, 재직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항상 무조건 목사님 편에 쓰셔야 돼요. 왜? 그게 성도를 위한 겁니다. 그게 교회 질서를 세우는 거고 성도를 위한 겁니다. 아버지 권위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다 무너집니다. 왜? 아버지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권위는 어떤 경우도 세워주셔야 됩니다. 예. 어떤 경우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이 있을 때는 있는 손으로 하면 다 해야 돼요.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절대 둘이 있을 때는, 둘만 있을 때는 신랄하게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당신 이거 고쳐야 된다, 이거 고쳐야 된다. 네. 남편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목사님도 아니고 시아버지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니고 회사 사장님도 아니고 아내밖에 없습니다. 남편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나 자녀까지 있을 때는 철저하게 아빠 편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 세 사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사실 엄마입니다. 엄마. 엄마가 제일 중요합니다. 엄마가. 엄마가 어떻게 처신해서 그 가정이 무너질 수 있고 그 가정이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엄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 역할이. 그리고 엄마가 사실 제일 고생을 많이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고생해야죠. 자녀 위해서 희생해야죠. 엄마 역할이 사실은 절대적입니다. 예. 아버지나 남편보다도 엄마 역할이. 남편이 남편 되게 하고 아빠를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그 역할을 누가 어시스트 해주느냐?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들 뒤에는 아빠가 있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있었다 내지는 아내가 있었다고 그러지. 네, 그렇잖아요. 우리 네.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아버지가 있었다는 소리 없어. 좀 아버지도 섭섭하시지만 엄마가 있어, 어머니가 있었고 훌륭한 아내가 있었고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러지. 훌륭한 아버지 있었다는 사람 없어. 네. 참 오늘 어머니들 잘 나오셨어요. 아버지도 잘 나오시고. 그래서 자녀로 하여금 어떻게든 아버지를 존경하고 순종하게 만들어주셔야 그것이 축복받는 폼입니다. 폼입니다. 폼 잡는다고 폼 잡는다고. 그게 중요한 말 같아. 아, 좋은 말 같아. 축복받는 폼이 뭐냐? 존경하고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상대방이 존경스럽든지 안 존경스럽든지 그건 상관, I don't care. 괜찮아요. 상대방이 아무리 엉터리라도 내가 존경하고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분이 존경받는 분이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습니다. 이 가정에서 이런 질서교육이 된 사람은 교회 와서도 딱 그 자세가 나옵니다. 회사 가서도 딱 그 자세가 나옵니다. 예? 가정에서 건방진 사람은 교회 와서도 건방지게 놀고 회사 가서도 건방지게 놉니다.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앉아있고. 예?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왜? 그 바가지가 그 바가지니까. 다리 꼬았다 막 내리지 지금. 다리 꼬았다 막 내리지 지금. 어디를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다리를 꼬고 앉아요. 목사님 그거는 미국식 한국식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식. 성경식으로. 그래서 가정에서 확실한 질서의식이 잡힌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 후진국 차이가 뭐예요? 질서 지키는 겁니다. 우리나라 욕해서 죄송합니다. 아 한꺼번에 새치기 하는 사람 막 열받아. 새치기 하는데 미국 새치기 안 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양보하면 새치기 안 합니다. 아니 엘리베이터가 탁 섰잖아요. 나 내리려고 확 밀고 들어오는 거야. 나 빨리 내려야 되는데 그냥 와 혼자만 들어오면 있잖아요. 확 밀고 들어오는 게 나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놓쳤는데 나 같이 따로 올라가는 것도 나도 내려야 되는데 질서를 안 지켜. 아니 엘리베이터 내리고 있어 타야 될 거 아니야. 내릴 사람인데 그냥 밀고 들어와 버리는 거야. 뭐 상대 안에 탔든지 말든지 내리든지 말든지 I don't care야. 이게 후진국 청국자. 2만 5천 불 선진국이 뭐예요? 2만 5천 불 GMP면 뭐예요? 2만 5천 불 GMP면 뭐예요? 질서의식. 두 번째 가치관의 확립입니다. 가치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습니다. 훈련 받고 나서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킨 제목이 뭐냐? 훈련의 제목이 뭐였었느냐? 얘기하죠. 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40년 동안 훈련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물질적인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건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그리고 필수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그 바뀌어야 될 게 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 받았느냐? 그러면 나의 가치관이 물질적이고 육적이냐, 영적이냐? 말씀적이냐, 이 과제 바뀌냐 안 바뀌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서 신명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를 두었으니까 네가 선택하라. 그러면 생사화복 중에서 내가 선택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쪽으로 선택할 거고 내가 영적이고 성경적이고 말씀적인 그런 기준 갖고 있으면은 그쪽으로 선택할 겁니다. 가치관이 생사화복을 결정하고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가치관. 제가 우리 애들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까지는 같이 밥 먹는 시간, 아침에 학교 가야 되니까 같이 밥 먹고 저녁 갔다 오면 밥 먹고, 그래서 같이 밥 먹, 지금은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없지만 그때는 같이 밥 먹을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생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애들 낳고 인생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보면 결국은 인생의 가치관 얘기가 나오겠죠. 인생관이 나오겠죠.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서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뭐 특별한 주제를 갖지 않고 다양하게 프리토킹하는 식으로 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뭐냐? 사는 목적이 뭐냐? 우리는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또 어떤 이슈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자기들도 어떤 이슈가 나오면 그 이슈에 대해서 같이 많이 얘기하면서 인생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관은 그 사람의 가정 환경에서 얻어진 겁니다. 그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가치관을 물려받느냐, 그건 물려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렇게 물려받게 됐습니다. 제 친구 중에 돈 많은데 무지하게 짠 친구 하나 있어요. 예수 모태부터 예수 믿었어요. 근데 굉장히 짜요. 왜? 부모로도 배운 것이 돈을 짜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배운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은 그거예요. 돈을 어떻게 하면 절약하냐. 이것이 오직 인생의 목표야. 돈을 어떻게 하면 절약하느냐. 부모로도 배운 게 그거니까. 그래서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생명을 받는 그런 성경적 가치관을 가정에서만 배울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만. 그 다음에 가치관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은 인생을 미련해서 설계하고 그림을 그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인생의 미래에서 어떤 그림을, 어떤 픽처를 그리느냐, 그건 부모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그려집니다. 부모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이 결정적으로 그 아이에게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의사 아닌 사람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의사 아니라고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의사 집에서 의사가 태어나고 판사 집에서 판사가 태어나고 교수 집에서 교수가 태어난 이유가 뭐냐?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자기가 그냥 모디파이 한 거예요. 그냥 카피가 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만드는 게. 그러니까 자연히 그거를 그냥 배웠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길을 가게 됐던 거예요. 부모가 목적하는 바가 뭐냐? 부모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자녀의 인생 목적, 인생 목표를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저희 두 아이들도 하나님의 콜링이 절대적이죠. 콜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콜링이 없으면 돼서도 안 되고, 콜링이 없는 사람은 주의적으로 돼서도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 여러 사람 죽입니다. 많은 사람 죽입니다. 그러니까 콜링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렇지만 콜링 플러스 이미 자기 아버지가 먹게 하면서 그 목적을 보고 자기들도 뭔가 느낀 게 있었을 거라 이런 얘기죠. 예. 한 번 제가 이제,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했어요. 오래 전부터 콜링이 왔던 걸 제가 계속 거부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거부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 그럼 저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작정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확실하게 콜링을 재확인 주셨어요.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그 길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한 가지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같이 힘을 모아줘야 되는데, 협력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애들 중학교 때죠? 우리 가족에게도 똑같은 콜링을 주십시오. 그래서 작정 기도하고 얼마 지나서 우리 가족이 네 식구가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아빠가 이런 콜링에 대해서 내가 억울해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아이들까지도 예, 아빠 찬성해요. 아빠 잘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동의를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온 가족이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온 가족이. 온 가족이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무슨 사업하면 그 사업을 온 가족이 그 아버지가 가진 목적에 대해서 일단 그것이 나쁜 목적이 아닌 이상 다 같이 그 목적에 같이 올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온 가족이. 예. 그렇다고 학교도 관두고 같이 가서 일어나는 말이 아닙니다. 예. 자기 할 일은 열심히 하겠지만 일단 아버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같이 기도도 해주고 같이 협력해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가족의 포커스가 하나로 쫙 이렇게 모여줘야 됩니다. 사역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간에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그 목적에 다 같이 올인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파견 나왔습니다. 이민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 파견 군무니까. 그럼 온 가족이 같이 간 겁니다. 온 가족이 협력해 줬기 때문에 온 가족이 유대 땅까지 와서 해외에 나와서 같이 온 가족이 같이 온 겁니다. 아버지의 목적에 대해서 온 가족이 협력해 주는 겁니다. 예. 얼마나 애로사항 많겠어요. 애들은 애들대로 애로사항 많겠고 예? 부인은 부인대로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그 모든 애로사항을 뛰어넘어서 아버지가 황제로부터 받은 그 명령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온 가족이 협력해 주는 겁니다. 황제가 고넬료만 불렀지 가족까지 부른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황제의 명령을 받고 그 목적, 그 사명 가지고 나 위에 유대 땅에 왔으니까 우리 온 가족이 같이 가자. 예? 같이 가가지고 같이 그 아버지를 돕는 겁니다. 예. 이 가정이 목적에 있어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뭐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부모의 하는 일에 대해서 온 가족이 협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와 결부시켜서, 그와 결부시켜서 중요한 겁니다. 각자 할 일을 분담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좀 여기 1세대, 이제 자녀들 다 이제 출가시키신 연세 드신 분들, 우리 기성세대가 좀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전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 기성세대가 어렸을 때 너무 배고프고 고생했잖아요. 뭐 말도 못해 고생했습니다. 그 세대 사람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고생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고생을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녀를 절대 고생 안 시켰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안 시킨 자녀들이 오늘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절대 힘든 일 안 하려고 합니다. 놀면 놀았지. 놀면 놀았지.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고 겁이 많고 희생을 안 하려고 그러고 부모가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부모 도울 생각을 안 합니다. 부모님 도울 생각을 안 해요. 펑펑 놀면서도. 펑펑 그 젊은 사람이 펑펑 놀면서도 절대 부모님을 도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아이들을 좀 고생을 좀 시키셔야 됩니다. 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어차피 자기가 부딪혀야 됩니다. 뭐든 자기가 부딪혀야 되면 고생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살다 보면 가정이 어렵게 되잖아요. 가정이 어렵게 되면 그 어려운 것을 자녀들에게 다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니들 앞으로 이렇게 니들도 좀 이제 알바를 떼야 되겠다. 응? 니들 파트타임 떼야 되겠다. 니들 용돈 니가 벌어야 되겠다. 아무리 어려더라도 그래서 똑같이 고통을 분담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가정에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연단하려고. 그러나 아버지를 연단하고 그 가정에 어려움을 줘도 그 연단은 온 가족에 다 같이 해당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셔야 됩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문제, 우리 아버지가 연단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닌데 피해자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를 연단하든지 엄마를 연단하든지 누가 원인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왔든지 그 어려움은 우리 가족 전체의 어려움이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신 겁니다. 제가요, 그전에 이제 어느 이제 연단받는 가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가정이 참 아빠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온 가족이 고생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아빠 좀 빨리 회개시켜주세요 이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야 그거는 그 아버지만 연단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자녀까지 연단하는 거야 이렇게 딱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맞아 하나님이 그 자녀도 연단에 포함시킨 거더라고. 왜? 그 자녀들까지도 쓰시려고. 네? 여러분 한 가정에 어려움이 오죠? 그럼 그 가족 전체가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여러분 다 해당 상황이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들에게 똑같이 고통을 분담시키셔야 됩니다. 유아 교육하시는 분들이 그럽니다. 두세 살 되기 시작하면 유치원 가기 시작하면요. 자기 입으로는 자기가 개고 자기 옷 자기가 단돌이 할 줄은 그걸 훈련시키랍니다. 자기가 할 일을 주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요. 그래서 자기 할 일을 자기가 하도록 자기 임무가 뭔지, 자기 듀리가 뭔지를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일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왜? 왜? 어차피 앞으로 내가 인생 살아가려면 회사에 가면 내 할 임무가 있잖아. 내 임무가 뭐구나. 아, 내 듀리가 뭐구나. 내가 사업을 하면 아, 내 듀리가 뭐구나. 교회 오면 내 임무가 뭐구나. 내 포지션이 어디구나.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응?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질 줄 아는 게. 자기 십자가 자기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자기 십자가를. 근데 아이들 일체 고생 안 시키고 그냥 호강만 시키는 아이들은 아이들이 전부 스포일드가 애가 인격이 엉망이 돼가지고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지고짐만 부리는 거야. 예. 오냐오냐 받아줘가지고서. 예.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요. 가족이 다 각자 자기 할 일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빠 혼자서 가족을 책임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어때 아빠 혼자서 온 가족을 책임을 지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엄마 혼자서 어떻게 온 가족을 책임지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네. 아빠도 아빠 할 일을 하고 엄마는 엄마 하고 자식들은 자식들은 다 자기 할 일을 해서 다 같이 업무 임무를 분담하고 일을 분담해가지고 했을 때 그 가정이 견고한 가정, 성공한 가정, 행복을 누리는 가정, 축복받는 가정, 승리하는 가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 혼자서 일하고 나머지 가족은 일하는 거 노는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정은 아버지도 일하고 가족도 다 일합니다. 여러분 수입은 이 집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 양반이 워낙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집은 다 벌어도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입은 이 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총 생산성을 볼 때에 경쟁력을 봅니다. 이제 가정 대 가정을 경쟁력을 봅니다. 제가요 한국 가면 조금 마음이 좀 언짢은 데가 있어요. 이제 부흥강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대낮에도 이제 점심시간 돼서 보니까 이제 레스토랑 갈 거, 식당 갈 거 아니에요. 가면 뭐 이제 한정식 집에 갔는데 이제 좋은 데로 갈 거 아니에요. 강사라고 그래도 강사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온 강사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비싼 데를 간다고 이제. 갔는데. 밥맛 좀 떨어져. 99.99%가 여자야. 그 대낮에 식당에 집에서 밥 안 해 잡수시고 얼마나 바쁘시길래 전부 이게 와서 사 잡수시나 그냥 굉장히 바쁜 분들인 줄 알았더니 내가 가기 들어가기 전부터 노닥거렸는데 나 끝나고 나온데도 안 나와 계속 노닥거리고 있어 그냥 시간 주기로 온 거야 그 비싼 돈 내버려가면서 속으로 돈이 썩는다 썩어 물론 돈 많으면요. 24시간 노닥거리고 놀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노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일하지. 그러면 난 뭘 갖고 있냐면 이게 국가 경쟁력이라는 거야. 돈은 있지만 그렇게 펑펑 노는 사람이 많은 나라와 그런 공동체와 전부 일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돈은 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생산성과 경쟁력 볼 때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여기 게임을 미국을 못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게 국가 경쟁력이에요. 보세요. 온 가족이 일할 줄 아는 가정과 아버지 혼자서 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두 가정에 대한 경쟁력이 돼요. 깨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온 가족이 일할 줄 아는 이 가정이 훨씬 경쟁력이 있습니다. 어떤 때 위기가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이 가족은 만약 아버지가 쓰러지면 그러니까 하루아침 무너지는 겁니다. 경쟁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돈이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모든 상황에서 적응하고 서바이벌 할 수 있느냐, 그런 능력, 자생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가족 한 사람한테 얼마나 그런 자생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경쟁력이지. 그 사람 돈, 그 집 돈이 얼마냐. No, 그건 경쟁력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온 가족 애들까지도 일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도 공부지만은 일을 가르쳐야 돼, 일을요. 뭐,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집 얘기 자꾸 해서. 뭐, 남의 얘기하면 또 시험 될까봐 우리 얘기는 해야지, 뭐, 자꾸. 우리 애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빨래 자기 했습니다. 지웅 목사 마찬가지? 지웅 목사 마찬가지. 자기 빨래 자기 해서 엄마가 빨아준 적 없습니다. 자기 빨래 자기 갖다 세다 뭐, 지가 해주니까. 이거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각자 자기가 빨았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해갖고 줬지만, 나머지는 국물 없습니다. 다 각, 남자지만 다 각자 빨았습니다. 예, 다 각자 빨았습니다. 가끔 뭐 진공청소기도 해야 되고, 이제. 예, 하고 해야 되고. 근데 우리 집에서는 저는 이제 커피는 제 담당이지, 물론 이제. 360을 제 커피는 제가 끓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가요, 창피한 얘기인데 또, 우리 어머니가 너무 이제 저를 사랑하셔서, 그게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잖아요. 근데 저를 고생을 안 시킨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갖다 놔 구박받고 불쌍한데 일까지 시킬까 해서 일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못 배웠어요. 열 살, 열몇 살 먹어가지고 사회 나오니까 일을 할 줄 알아야지. 일할 수 있는 게 뭐, 이게 일이 되는 게요, 손에 익어야 돼요. 일해본 사람이 다른 일에도 잘하거든요. 익숙하게 잘하는데, 벌써 일하는 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엉성한 거야, 이게. 너무 폼이 엉성하니까 뭐, 일을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엄마가 내가 일을 안 가르쳐가지고, 고생시킨다고, 일을 안, 고생을 안 시켜가지고. 가난했는데도 고생을 안 시켰어. 근데 내가 나이 먹고 보니까, 아, 이건 우리 엄마가 잘하신 건 아니다. 잘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예. 자녀들이요, 집안일 빡세게 시키세요. 잔디 위에 잔디를 사람 불러, 니들이 깎고. 용돈 줄게, 니들이 깎고. 집안 청소 니들 해. 빨래 니가 해. 차 니가 닦고. 다 시켜야 돼. 악랄하게 시켜야 돼, 자고. 그래야 그 아이들이 나중에 스스로 서바이브 한다고요. 스스로 살아남는다고요. 잘해주는 것만이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지나치게 잘해주시는 거는 걔를 잘못되게는 겁니다. 예, 잘못되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왜? 가정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사회가 됩니다. 하나의 사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모이면 국가가 됩니다. 국가가 모이면 전 인류의 세계가 됩니다. 이 가정이 가장 최소 기본 단위란 말이에요. 기본 단위라고요. 소셜 유닛이라고요. 이 소셜 유닛이 잘 돼야만 그 사회가 잘 되고, 한 사회가 잘 되면 국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필수로 가정이 잘 돼야 돼요. 어떤 일에서 가정이 잘 되셔야 돼요. 네. 가정이 되려면 1차적으로 가정의 책임자가 잘하셔야 됩니다. 디모데 3장 4절 5절에 보면 감독은 하면 뭐 교회로 말하면 중직, 주인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가정을 잘 다스려 그 자녀들로 하여금 단정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가 감독의 자격이 있고 재직의 자격이 있고 주의종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문자를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교회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중직은 안수집사, 장로들은요, 이분들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장로 자격, 안수집사 자격이 없습니다. 왜? 어떻게 구역 식구를 다스리고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책임자 노릇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에는 가정생활을 성공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회사하면 회사를 성공시키고 사업으로 하면 사업을 성공시킵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무튼 간에 우리 사소망 성도들 모든 가정이 가정생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공의 기초가 됩니다. 국가 성공의 기초가 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생활 성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는 분명히 사회적으로도 출세했고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것 무엇보다도 도전받는 성공의 분야는 가정생활이었습니다. 그가 군대 지휘관으로서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가정을 잘 다스리는 훌륭한 가장이었습니다. 온 가족을 신앙으로 잘 인도하고 믿음으로 잘 인도하고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잘 인도했던 훌륭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이 정말 성공해야 됩니다. 가정이 실패한 인생 전체가 실패하게 됩니다. 아버지, 가정생활 철저하게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질서가 확립되게 하시고 가치관이 확립되게 하시고 목적의식이 확립되게 하시고 자기 임무를 확실히 아는 또 감당하는 그런 훈련들이 가정에서부터 온전히 성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